네, 예수님을 안녕하세요. 그러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 함께 예수님을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소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없어서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소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 참 사람들이 못됐습니다. 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지금 이제 그 높은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예, 지금 다니엘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아, 참 못됐습니다. 이런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없이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시기와 질투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참 인간의 삶 속에서 참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싶지 않고 좀 어두운 부분, 안 좋은 부분인데 오늘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없도록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끗함을 입고 그리고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만 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잠시 먼저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씻어서 정결케 함을 입어 우리로 하여금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만 참빛 되신 예수님이 그 빛의 아들들로서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한 우리들뿐만 아니라 또 멀리서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로서 예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지난주 금요 예배를 통해서 다리오 왕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알아봤었죠. 네. 그 다니엘서 5장의 31절 끝부분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네. 그래서 그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죠. 세계사에서는.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인데,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그 이제 성경에서는 그걸 한자어로 해서 중국에서 이제 성경이 들어오는 경로를 통해서 이제 많은 성경의 그 글들이 단어들이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페르시아어도 한자어로 바꾸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바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바사라고 되어 있죠. 바사의 초대왕이 바로 다리오가 된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때도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에스더서 1장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다리오는 사실 실권이 없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고레스라는 그 뛰어난 사람이 이제 사실은 메대와 바사를 통일을 했고 그리고 원래는 메대가 이제 더 강한 나라였는데 더큰 나라였는데 바사는 페르시아는 당시에는 속국이었습니다. 메대라는 나라에. 그런데 이 고레스가 메대와 바사를 통일하였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을 시켰죠. 근데 이제 그 메대와 바사를 통일했을 때, 이제 통일이란 말보다는 이제 합치게 된 거죠. 네. 함락을 시킨 거죠, 메대를. 그랬을 때, 이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메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자기가 이제 먼저 왕이 되지 않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속된 말로 허수아비를 세우죠. 허수아비 왕을 세우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다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 나이도 많고 그리고 고레스에게 이제 외삼촌이 되는 사람인데 네, 메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이제 환심을 사고자 자신의 외삼촌인 다리오를 초대왕, 네, 페르시아의 초대왕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는 그 외삼촌의 딸과 결혼을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고레스는 얼마 안 있다가 네, 그 다리오를 물리치고 이제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다리오가 먼저고 그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두 번째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에스라서 지난주 읽어보셨지만 에스라서를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그리고 바사왕 다리오 뭐 아닥사스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상하다. 분명히 다니엘서에서는 다리오가 먼저고 그다음에 고레스가 그 다음인데 다리오가 초대 왕이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고 바사의 초대 왕이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두 번째인데, 왜 에스라에서에서는 바사왕 고레스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오를 나올까, 언급을 할까. 혼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들 말씀, 이제 여러분들은 혼돈을 안 일으키시겠죠. 왜냐면, 다리오라는 이름의 사람이 여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뭐, 그걸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네. 그 에스라서에서의 그 고레스 다음에 나오는 그 다리오는 엄밀히 말하면 다리오 1세라고 하고, 예, 다리 고레스의 다음 뭐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왕쯤 페르시아에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훗날에 또 다리오 2세도 있어요. 이 다리오 1세는 그 아들이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세계사의 역사를 잘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혼돈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성탄절날, 크리스마스날 언젠가도 헤롯 왕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셨잖아요. 헤롯이라는 이름이 마태마가 이제 사복음서에는 여럿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게 한 헤롯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 헤롯, 그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분봉왕 헤롯들이 나오는데, 그 헤롯들은 그 헤롯왕의 아들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헤롯이 여럿이 아니라는 거. 안 그러면은 자칫하면 분명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은, 예수님 탄생 때 있었던 그 헤롯은 죽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헤롯들은 또 누군가, 분봉왕의 헤롯은 뭔가, 이제 약간 혼동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혼동이 되지 않을 정도. 네. 아, 그냥 이 사람은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구나. 다른, 그러나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라구나. 라는 이런 정도. 네. 이 정도 선에서,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읽을 때, 혼돈되지 않고,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넘어갈 수가 있겠죠. 네,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물들이 아니라, 그런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거는 성경 읽을 때, 왜 이러지? 왜 여기서 헤롯인데 왜 저기도 헤롯이지? 아니면 여기 다리오인데 왜 여기는 또 다리오가 고레스 앞에 있는데 왜 저쪽은 고레스 다음에 다리오일까? 네,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은 혼동을 일으킬 수 있고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에게 짧게나마, 예, 혼돈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6장 1절부터 보셨을 때 이제 다리오가 즉위하고 이제 총리 셋을 세웁니다. 그 총리를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그 2절 뒷부분에 나오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이제 총리 셋을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그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이제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네, 그런 위치에 다니엘을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기하고 질투가 이제 벌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그 메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사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이 다니엘은 굉장히 외부 사람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나라 없는 민족에, 지금 예루살렘 유다 백성, 유다 민족에, 유다 민족은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라도 없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포로로 잡혀온 그런, 어떻게 보면은 환관의 한 사람인 것뿐인 건데,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경계 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 이런 이제 참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안 좋아하는 마음을 이제 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참이 시기하고 질투가 이게 무서운 게, 성경에서도 이제 말씀하시고 관련된 말씀을 알아보겠지만, 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이 마음은 사람들 간의 이간질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계계를 꾀를 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금령을 하게, 왕으로 하여금 금령을 쓰게 해서. 그러니까는 참 사람을 죽게까지 만드는 이런 결과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만드는 것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거죠.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겁니다. 예, 이런 마음, 우리가 진짜 성경에서도 말씀해 주시듯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도 먹지 말아야 되지만, 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있음이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한, 늘 소리가 나요.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이 거기에 존재하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 여기서도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있으니까, 그게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끌어내리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네, 거기서 소리가 항상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에게 인간의 삶 속에서 평안함이 있고 소리가 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는 거기에는 분쟁이나 다툼이나 요란함이 없는 거예요. 악한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함께 있다라는 거, 거기는 그걸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다니엘서 앞에서도 이런 일들이 여러 또 있었잖아요. 다니엘 새 친구들에게 있지 않았었습니까? 다니엘서 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3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기억하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으로, 전체 금으로 되는, 이제 금이 자기라고 하니까, 네,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금이 자기라고 하니까, 원래는 자기가 꿈에서는 머리가 금이고 그 아래쪽으로는 은이고 노시고 철이고 철과 진흙이 섞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자신이 꿈꾸면은 그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번영함, 자신의 영원함을 위해서 그랬는지, 네, 그냥 자기가 신상을 만들었을 때는 온통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악기의 소리를 낼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그 신상에 다 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갈대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참소합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보시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기서 참소라는 문자적인 뜻을 알고 계시죠?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게 참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네, 그들을 끌어내리고 없이 하려고. 네,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참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고하죠. 10절에 왕이여, 왕이 명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의 이언을, 네, 그랬죠. 다니엘의 그 꿈과 해석을 알아맞힌 다니엘의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들의 새 친구들까지 그 바벨론에서 높임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가 났던 거죠. 예, 근데 하물며 그렇게 높인 왕이 그들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하지 아니하나이다라고 12절에 뒷부분에 나오죠. 중요한 부분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참소를 들으니까 왕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네, 그 부분에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식이죠. 아까 서두에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시기하고 다툼이 있을 때 보세요. 시기가 존재하니까 갈대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시기하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소를 하게 되죠. 그들을 거짓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그 윗사람에게 고해 맞추는 겁니다. 왕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 안 했습니다고 이간질하는 거죠. 일로 바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들을 참소했으니까, 이간질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고 노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 감히 내 명령을 어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참소 안 했으면 분하고 노할 일이 없죠.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참소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옆에서 야 누가 제가 너한테 이랬대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게 좋은 말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그게 나쁜 말이여 보세요. 그러면 제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우와! 이렇게 되는 거죠. 공식입니다, 공식.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 이간질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성경에 그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창세기 37장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열두 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열두 아들이 이제 나중에 열두 지파로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 야곱의 열두 아들들에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창세기 37장, 시간 관계상 3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기하게 됐을 때, 예, 우리가 직접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직접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구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7페이지, 창세기 37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57페이지, 창세기 37장 3절부터 11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18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네, 요셉. 누구의, 요셉의 엄마가 누굽니까? 야곱에게는 와이프가 둘이 있었죠. 네, 레아와 라헬 기억하시죠? 야곱이 그두 와이프 중에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네, 두 번째 라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둘째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런데 레아가 애를 너무 잘 낳죠. 네, 레아가 애를 그냥 너무 잘 낳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라헬은 애를 낳지 못했죠. 그러다가 창세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창세기 30장 22절에 24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 주시죠.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드디어 라헬도 애를 낳게 됩니다. 그 낳은 아이가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사랑했던 그 여인의 첫 아들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막내 베냐민이지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 열두 아들이니까 12명이겠죠. 12명 중에 바로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고, 그리고 12번째 아들이 마지막 막내 베냐민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절에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3절에 보시면 요셉이 노년에, 그러니까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뀌었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야곱, 이스라엘이 노년에 드디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통해서 얻은 그첫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불평하였더라.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자기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 우리들보다 형제들보다 바로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를 미워하게 되고 이제 그에 대해서 언사가 이제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러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러지 말라라고. 왜냐면은, 여러분들, 사실은, 크게 보면은, 개별로 보면 개인이지만, 그게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25절 이하의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제 성령의 은사들을 말씀하시면 여러 은사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지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성령의 은사들도 그렇고 그게 우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럴 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그렇죠? 우리 몸끼리 우리가 지금 막 서로 이렇게 싸웁니까? 내 손이 제 얼굴을 칩니까? 안 그러잖아요. 제 발이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막 다른 데로 막 자기 스스로 막 발이 딴 데로 갑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발은 이쪽에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 등이 가려우면, 이 손이 가서 긁잖아요. 머리도 긁어주고, 씻어주고, 얼굴 혼자는 못 씻으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다리가 이렇게 내 몸을 이끌고 다리가 가주잖아요. 이렇게 지체는 여럿이지만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한 몸을 위해서.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그렇죠. 우리 여기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밝혀봐요. 그럼 이 가시 하나 때문에 그냥 온몸이 신경 쓰입니다. 뭐 어디에 얼굴에 아니면 어디인가에 내가 고통이나 아픔이 있거나 뭐가 안 좋아질 때 정상이 되지 못할 때 그때 우리 온몸은 거기에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반대로 내 지체 중에 영광을 얻는 지체가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몸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 영광은 그 비록 한 지체가 얻었지만 그게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눈높이 교육이세요. 우리는 각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나 나나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지체가 우리가 고통을 함께하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한 사람이 잘 되면 영광을 얻으면 그 영광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어떤 한 지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면 그게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우리 모두의 영광인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열두 아들들,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이 있지만 각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큰 그림에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육신에 속하여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 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영적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신령을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바라보니까 결국은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돼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헐뜯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낮추는 겁니다. 그 사람 이랬대. 이렇게 했대. 일로 바치는 거죠.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 돌릴 일이 생기면 그건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우리 모두의 영광입니다. 왜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니까. 개별로 생각하지 마세요. 각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각각으로 생각하니까, 너 따로, 나 따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남을 헐뜯고, 그리고 남을 죽이는 일까지 그렇게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이제 더군다나 이제 또 기름을 붓죠.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걸 또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형들이 그 꿈을 듣고 더 미워하게 됩니다. 왜냐면 사실은 이게 이제 훗날에 장래일을 알려주셨던 건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장래일을 알려주신 같이. 그래서 결국 6절부터 읽어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냥 요셉은 순진했는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형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신기해서 그랬던 것인지. 근데 딱 형들이 들었을 때는 이거 뭐야? 자기 단은 쓰고 우리는 다그 단에게 절을 하는 그 뭐야? 네가 왕이 되겠다는 거야? 네가 우리보다 높아지겠다는 얘기야? 네, 이걸 아주 괘씸하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상황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이제 미워하더니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또 꿈을 꾸고 그 얘기를 또 합니다.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것도 열한 별이 내게 절하나이다. 이거 완전 누군지, 네, 아주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아주 꼭 집어서. 근데 이게 요셉이 그러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 꿈을 꾼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함해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너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기 보세요. 11절이 중요합니다. 그 형제들은 그 요셉의 말을 듣고 시기하고 질투가 났어요. 시기가 났던 겁니다. 뭐야, 네가 나보다 우리보다 높아지겠다는 거야? 그것도 제일 어떻게 보면 막내 쪽에 속하는 아들 중에. 예. 그런데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곡한 마음, 오해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안 좋은 방향으로 그걸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시기가 나오게 되고, 쟤 결국은 형들이 행하려고 저는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부모의 마음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 이게 뭔가 어떤 메시지가 있겠구나. 이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아, 이 아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역사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릇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쪽 방향으로 생각하면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결과를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당시에 형제들은 몰랐지만 진짜 이 일대로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형들이 그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죠, 훗날에.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드디어 형제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요셉을 죽이는 사람이 다른 나쁜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그의 형들입니다. 그것도 그 형들이 그냥 보통 형들입니까? 야곱의 열두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민족들인 거예요. 조상들입니다. 그냥 이런 굉장히 무슨 순악질적인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악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마음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기를 꾀하고 서로 이르되, 19절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이렇게 거짓말하자. 이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죽이는 것을 또 자기들이 감추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까지 하게 되죠. 아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야곱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공식입니다. 다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주 큰 일인데, 거기에 이제 그걸 또 이제 감춰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 거짓말까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온갖 악한 것들은 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공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유다를 통해서 죽이지는 말자라고 이렇게 돼서, 결국 다행히도 요셉은 죽임을 당하지 않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시간 관계상 26절부터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들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다행히도 듣습니다. 청중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상인들이 지나가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죠. 그래서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래서 누구보다도 애굽에 먼저 가서 애굽에 정착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의 기간 동안에 잘 양식을 대비했다가 7년 흉년이 오매 먹을 것이 없게 됐을 때 결국은 이 형제들 이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이 결국에 애굽으로 오게 되고 거기서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일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로 요셉이 꿈꿈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보세요. 이게 요셉이 한낱 그냥 자신의 꿈을 꾼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 그냥 그가, 요셉이, 아버지에게 더 사랑받고, 그리고 요셉이 그 꿈꾸기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냥. 미워 죽겠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 죽겠으면 그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게 처음 기록되는 인신매매예요. 사람을 돈 주고 파는 다른 사람에게. 인신매매가 기록됐는데 그 인신매매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바로 형들을 통해서. 그것도 다른 형들이 아니라 야곱의 열두 지파를 이루는 그 조상들에게서 인신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자기 형은 형제를 파는. 그런데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개별로 생각하지 마시고 속좁게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잠시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 3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 3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어린아이들 같은 자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뇨. 그거는 사람을 따라 행동하는 거다. 성령을 쫓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육신의 일이다. 라고 시기와 분쟁이, 다툼이 바로 육신에 속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씀하실 때, 그때 육체일과 성령의 아홉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21절에 말씀해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21절에 육체일과 성령의 일을 분명하게 나누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그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분명하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21절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육체 이것은 이제 육체의 일인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현저하게 드러난 육체의 일. 거기에 바로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하는 거, 이간질시키는 거. 이것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일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당짓는 것과 불리함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그 결과 심판이 굉장히 어미롭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무섭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이것은 우리가 맺지 말아야 되는, 우리 행하지 말아야 될 열매로 먼저 육체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고린도 3장에 이것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결단코 예수 이름으로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에 내가 갈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 같이 보지 않고 내가 이제 다니엘 아니 그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갈 그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갈 때 이런 일들이 있을까 봐 너희 가운데 있을까 두렵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중간 부분부터인데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여기서 중상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 얘기를 해서 남을 헐뜯어서 그 사람의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일로 바쳐서 이간질을 해서 그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런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 이런 것들이 있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들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시기라는 것입니다. 질투라는 것, 분쟁, 다툼, 분리되는 것,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네, 이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금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니엘서에 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들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그 과거의 일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계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고 이런 악한 꾀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는 이런 악한 꾀를 이루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원치 아니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지키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라 못 박으라 명령했던 사람이 바로 그 당시 총독 빌라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유다인들을 통해서 뭘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뭘 봤냐면 마가복음 15장 6절 이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마무리를 짓고 예수님을 기도드리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 이하 26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마가복음 15장 6절 이하 15절에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82페이지 신약성경 82페이지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82페이지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 다함께 예수님을 읽겠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죄수 이 명절이 유월절 무교절 명절인 거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직전에 명절입니다. 돌아가시는 날이 명절입니다.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이제 전례가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가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전례가 있으니까 9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라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사람들이 간 건데 유대인들이 간 건데 빌라도가 바라바는 죄수고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또 꿈도 꿔서 얘기를 해준 것도 있었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이 이는 저가 근데 이제 그 말을 했던 이유가 빌라도가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제 나오죠. 10절 이는 저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뭘 알았다고요? 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하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게 하니,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무리를 충동질했던 거예요. 이렇게 악한 꾀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무서운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면은 남이 나보다 더 낫게 되는 것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면 그러면 꾀를 내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를 끄집어 내려야 되니까. 그들에게 나쁜 영향, 안 좋은 것을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살리게 하라는 이런 무리들의 외침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며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사람이, 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너희에게 했길래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살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이유가 없죠.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대제사장이 그들의 무리를 충동질해서 이렇게 됐던 거죠. 그 모든 일이 바로 시기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싫어서 벌어진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 에스더 당시에도 그 모르드게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싫어서, 그래서 자기를 높이지 않는 것이 꼴보기 싫어서,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지 않고 바로 유다민족을 다 멸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때 하만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마귀의 계계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성경이기 때문이죠. 마귀가 유다민족을 멸해서 훗날에 예수님을 오는 걸 막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바로 그 뒤에는 사단 마귀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단 마귀 귀신에게 농락을 당하면 안 돼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선한 도구,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진리편에서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되셔야 됩니다. 악의 도구가 되시면 안 돼요. 그 악의 도구의 결과는 순간적으로는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 사람에게 타격을 입혀서 그때는 잠시 자기가 우쭐해지고 그 기분 좋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게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아주 큰 죄입니다. 아주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악한 말과 행동입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간 관계상 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사실 읽어본 말씀으로도 뭐 굉장히 충분하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계 삼아서 교훈 삼아서 절대로 우리가 악의 도구가 되지 않고 우리는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수님 진리편에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우리는 동참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운데는 시기나 질투나 다툼이나 분쟁이나 불리함이나 당짓는 것이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로 하나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한 지체가 잘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릴 일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우리는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니까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1절 이하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지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 14절에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가깝기 때문이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는 거죠. 재판장이 되시는,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이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을 때문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욕심 때문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데 다니엘 당시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지금 자신의 욕심을 이룰, 욕심을 쫓아 행하려고 하고 지금 일을 꾸미잖아요. 육신의 일을 하잖아요. 육신에 속하여 지금 육신의 일들을 하잖아요. 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때를 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하자, 경계하자, 우리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간질이나 남 헐뜯는 것이나 이런 시기나 질투나 분쟁과 다툼 이런 것들을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주의하시고 경계하시고 오직 우리는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되는 우리는 형제여 자매라는 것, 우리는 예수 이름에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예수님만 홀로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귀한 일이, 보배로운 일들이 우리 예배당 식구들에게, 우리 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기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직 예수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고,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위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예수님의 것으로 기뻐할 때, 그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잘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인 줄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두에게 기쁨과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막아주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혹이라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예수 이름으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줄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부터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간질하는 그런 것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돌이켜서 온전히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이 예수님의 지체들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겸손한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는 선한 도구로서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오니, 예수님의 속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육체의 일을 멀리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서는 진실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리 잡아서 생명의 빛이 밝게 우리 한 심령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밝게 빛을 발하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예배당 식구들 예수님께 속하여 그 빛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둠의 일을 따르지 않고 빛 가운데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끝까지 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우리에게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평강만 있는 줄을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적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 편에 서서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예수님의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